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난 거의 한 해 동안을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와 전략과 나타나는 유혹의 모습들을 살펴오고 분석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지난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이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자가 신앙으로 강건하여지는 데 있어 맨 처음 기억할 것은 교회론적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론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연합 전선을 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전투는 물론 개개의 자그마한 부대와 혹 개인 병사들이 다 이기면 물론 전투를 이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투를 해보면 전쟁에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조그만 전투에서는 작전상 후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투라는 것은 꼭 앞으로만 나가는 것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꼭 언제나 총을 많이 쏘는 것으로만 이기진 않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우리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영적 전투이며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신 전 모습으로서 행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 의롭다든가 내가 하나 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를 머리로 한 이 몸된 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전투를 위하여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감춰지는 것 같은 것을 감수하는 싸움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교회론적 시각을 가지는 것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실제로 강해진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교회론적 차원에서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 같이 서로가 짐을 나눠줘야 되고 서로가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기왕이면 남의 짐을 나눠 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지휘관이 되고 앞장선자가 되고 모두를 분발시키는 어떤 앞선 그 본보기가 되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셔서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10절의 말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 주 안에서입니까? 그리고 그의 힘입니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 같으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신자가 그렇듯이 위대한 모든 신자는 틀림없이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뭐 누구를 막론해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고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모세가 그렇고 신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바울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르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그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자라 그러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기를 낮춥니다. 여기가 바로 비밀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는 말 속에는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할 전제 조건. 근데 종종 이 겸손이라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크게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전에 여러분 그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서양화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아직도 저희들에게 큰 힘을 발휘하던 시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입후보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피아를 은근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나와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찍어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었죠.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뽑아라 그럽니다. 이제는 뭐 자기 PR 시대가 돼서 그렇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겸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겸손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신자란 모름지기 자기 약함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만 그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 즉 자기의 약함을 인식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약함이라는 걸 어디서 제일 많이 만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만납니다. 모든 신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죄를 불신자 때 더 많이 짓습니까? 신자가 된 다음에 더 많이 짓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 때 더 많이 죄를 짓습니까? 신자 때 더 많이 죄를 짓습니까? 예? 불신자 때 더 많이 짓죠. 이런 걸 이제 눈치 봐서 답 써갖고 망하는 겁니다. 불신자 때 훨씬 죄를 많이 짓죠. 그런데 죄책감이 어느 때 더 많습니까? 신자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불신자 때는 왜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러냐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는 신자 때 더 죄를 많이 짓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 말엔 조금의 어폐가 있어서 그래요. 신자 때 왜 더 많이 죄를 짓냐면 그때야 비로소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때는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죄가 덜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신자 때가 더 죄를 많이 짓냐면 그때는 근본적인 커다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불신자 때 더 죄를 짓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을 때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차를 타고 감고 있는 중이고 신자가 되면 어쨌든 그 차에서 내려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만 한 걸음을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는 잠을 자고 있어도 죄 짓는 차에 타고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안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죄를 짓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불신자 때는. 그러나 지금 제가 오늘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실제적인 개인이 저지르는 것으로 따지자면 상태가 아니라 저지르는 쪽으로 따지자면 신자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고요?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어느 때 신앙이 제일 좋으냐면 예수 막 믿었을 때가 신앙이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때는요 모든 사람이 우스워 보여요.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얘 꼭 뭐하고 같으냐면요 젊은 애들이 정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치를 왜 이렇게 선은 이거고 후는 이거고 이렇게 자르면 깨끗하게 뭐 오공비리 뭐 광주사 그거 뭐 우습잖아요. 딱딱딱딱 자르면 될 텐데 자르다 보면 자기 부모도 잘라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니까 이게 우습다고요. 쉽지요. 그렇게 맨 처음 예수를 딱 믿으면 쉽습니다. 그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다시는 죄질 일도 없고 교회가 실패할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 배우느냐 하면 들어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젊은 사람 쪽에서 볼 때, 막 예수 믿은 사람에서 볼 때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래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죠? 이쪽에서 보면 가능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보면 인간이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약하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특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잘 지적한 어떤 그 잊어서는 안 되는 약점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란 결국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행위고 내가 지금 당한 일을 내가 혼자서 해결 못하고 주님이 와서 해줘야 된다고 늘 부르는 치사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애들끼리 싸우다가 지게 되면 엄마 그러는 애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치사한 일이죠.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무슨 사건이든지 다 보시면 무슨 사건을 기록했든지 어느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든지 거기엔 모두 뭐가 공통적으로 끼어 있느냐 하면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이 자기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고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느냐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롯과 그 두 딸의 사건, 이런 일들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스워 보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몇 년 전에 어느 유괴범이 어린애를 유괴해서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죽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일간신문에 어느 글 쓰는 이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너도 똑같다. 너는 그럴 틈이 없었고 그러지 않아도 됐고 우리가 그 사람들만큼 죄를 짓지 않는 건 그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돈을 그렇게 남한테 공갈을 쳐서 뺏지 않아도 될 만큼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보는 눈이 많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눌러주시고 하기 때문이죠. 그 일들을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면시키셔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사탄과 마주섰을 때 우리가 어느 만큼 힘이 없는 자인가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예전에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그랬죠? 지금은 배고픈 것하고는 다르죠? 인류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헛된 답을 추구해왔습니다. 무식해서 죄를 짓고 배고파서 죄를 짓는다고. 빵 주고 교육시키면 죄를 짓지 않을 거라 그럽니다. 서구를 가보십시오. 펑크적을 한번 보십시오. 배우고 배부르자 미친놈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그건 분명히 아니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타락합니다. 사탄 앞에 이길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상대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일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이 부족함이야말로 그리고 이 좌절감이야말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거 신약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과 부패와 절망감을 속속들이 인식하고 무너져 내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이 뭐죠?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이런 건 다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이 드디어 이 힘을 얻습니다. 말하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귀신 들리는 자들이 지금도 있고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지금도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방법만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방법이 되고 그 방법을 쓰는 사람의 우월감만이 증명되는 것으로 그 사건이 쓰여지곤 합니다.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런 일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감히 교만하여져서 주의 도움 필요 없이 나 혼자 나의 운명과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의학으로나 학문으로나 언변으로나 완력으로나 무엇으로든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고소하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아직도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주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참 주님 앞에 못할 짓이고 그 자신에게도 참으로 나쁜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겸손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 영적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서서는 안 되고 주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나의 양식을 삼지 않고 주의 명령과 뜻으로 나의 힘과 근거와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를 배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들입니다. 이 일을 인식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죠. 유대인 일반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꾸짖었던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그 비유를 들었죠.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요. 병든 자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주를 부를 일이 없고 주를 부르지 않으면 자신의 운명과 영적인 문제를 혼자 책임져야 되는데 혼자 책임지면 예외 없이 실패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단계를 거치며 어떤 모습으로 결과를 얻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내가 두드러지게 잘나게? 아니죠.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후서 12장을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기도했던 그 안에 있었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것이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간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따져보면 우선 외모가 볼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가 하나 잘한 것은 글은 잘 썼답니다. 말로 한 거는 역사에 남지 않습니다. 글은 후손에 남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당시대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쓰였을지 모르는데 후세에서 우리가 후손인 까닭에 바울이 제일 뛰어났었을 거다라는 사실은 억측 아닌 억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대에는 분명히 베드로나 또 다른 사람들 무슨 야고보나 뭐 다른 사도들이 훨씬 일을 많이 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일들은 기록이 안 남았어요. 왜 안 남았냐면 일이 잘 됐거든요. 근데 바울은 한 것마다 망했어요. 그가 세운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꼭 써야 됐었어요. 야, 너희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오자마자 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고 너희는 어쩌면 음행까지 있느냐 해서 고린도서를 쓰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일을 많이 했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죠. 그가 이런 글을 말하자면 교리적인 것과 여러 방면에 걸쳐서 깊은 얘기를 쓴 이유는 상대방이 당한 일들이 너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즉 심각한 게 골맞기 때문이었고 그 얘기는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근본으로부터 흔들리도록 실패했는가가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대에서는 가장 실패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도라 그랬잖아요. 우리로서 볼 때는 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바울이 제일 위대해 보이죠. 왜요? 이 기록만 있고 이 기록이 필요했던 상황은 없으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면 제가 추측건데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게다가 가뜩이나 언변이 없는데 설교하고 나오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좌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그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제일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의도맞았나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2절 이하에 그 얘기가 나오죠. 24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생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바울만큼 고생하고 바울만큼 좌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그렇게 지지리도 일이 안 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됐는데 바울만큼 큰 소리치고 한 사람도 또 없죠. 그죠? 이 꼴에 감옥에까지 가서도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봤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퍼뜩하면 뒤비져 굴르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조금 좋게 봐주려고 그러면 주스 한 잔 드리면 그냥 들고서 그냥 휘까닥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좌절, 좌절, 또 좌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이걸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를 찾는 것 같이 너는 그걸 떠나게 나를 찾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야 되는 것으로 그 기도가 응답 이상의 것인 것인 줄 알아라. 응답 이상의 것을 받은 줄 알아라. 왜 네게서 가시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있는 게 더 너한테 중요하지. 내가 너한테 있으면 네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네가 매 맞는 것으로 내가 기적을 만들 수 있는데 너는 나를 불러서 가시만 빼놓고 그러고 나 가라 말이냐?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가 가시 때문에 나를 찾은 것 이상으로 네 전 생애와 네가 하는 모든 사역을 위하여 가시를 빼달라 그러잖아. 나만을 붙잡아라. 그래서 내가 가시를 너에게 놔둔다 이거예요. 나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깨우치는 겁니다. 맞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를 주께 메어달리게 되고 나를 앞세우지 않게 되고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주를 잊거나 주와 분리된 자리에 가지 않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약한 것들을 일부러 긁어 모아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옳은 생각입니까? 이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살펴봐야 옳습니다만은 이 단계와 이 자세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 없이 여러분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다 사기입니다. 주 안에서도 아니고 주께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이 된 겁니다. 주께서는 그의 힘을 주시기 위해 철저히 우리를 부시고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흔들지 않도록 먼저 분명한 훈련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실 것인가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도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은 주님의 방법, 주님의 법칙을 배워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리 가기 위하여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듯이 이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와 주님만을 소유하고 주님만을 찾는 자세 없이는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이나 어떤 일도 다 무의미하며 옳지 않습니다. 거기는 복도 없고 성취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으며 생명되고 진리되는 것도 없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언제나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밝히 저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앞에 것 없이 뒤에 것을 가진 것은 절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예가 없습니다. 마땅히 이제 깰 때가 되었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말세를 당한 이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움킬 것을 찾으러 포효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다 어디가 숨어 있습니까? 그 앞에 담대한 자로 주의 말씀과 생명된 약속을 지키며 그걸 나누고 저 사자 입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할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서야 하는 힘 있는 장수들이 필요합니다. 주를 힘입어 그의 인정함을 받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더 많이 부서지시고 무너지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주를 찾고 한 시간, 한 순간, 한 사건, 아니 가장 평범한 일에서도 주를 잠시도 놓아둘 수 없는 사람으로 훈련되십시오.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지 않겠다고 작정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수시되 완전하고 아름답고 주께서 인정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 길을 통과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처절함이 있습니까?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처절과 좌절을 내 안에서 끝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죽고 주의 힘으로 부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은혜로운 손길과 능력 있는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